지금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특송 준비해 주시고 예.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준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준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 우리 정연희 군사님과 김덕인 군사님 지난번에 우리 청도 아울리치에 가셔서 율동하신 게 있거든요. 특송하신 게 있는데 그 특송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림까지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권사님 여기 위로 올라오십시오. 이왕 하실 거 위에서 하십시오. 권사님 위에 올라오셔야 잘 보여요. 저 뒤에서. 뒤에서 안 보입니다. 어린 애기들처럼 얼마나 이렇게 잘 하시는지. 예, 거기 서시면 됩니다. 예. 차렷,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떨었나 봅니다. 떨어뜨리는 거 보니까요.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돈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힘으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벼슬입니다. 왕관을 썼죠. 벼슬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미스 코리아. 아무리 예뻐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엇을 설명했을까요?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오늘 예쁜 김득인 권사님과 정연이가 여러분께 재롱을 부리겠습니다. 관주 부탁합니다.
앵콜이 나왔는데 아마 앞으로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어떤 것으로도 못 갑니다. 대신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거듭난다. 예, 한 번 더 태어난다라는 말씀이죠. 한 번 더 태어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 한 분이었지만은 한 번 더 태어나면은 내 영혼의 아버지가 생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집안에 그 어린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의료진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했죠. 근데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족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가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할 것이고 믿음으로 드린 기도일 것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엘리야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은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두고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님의 그 믿음이 기도하는 부모님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까?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한 성도가 있는데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고전하고 있다면 그분의 믿음이 없었어이겠습니까?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독신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가씨들이 많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자녀를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면 그분의 믿음이 없어서 또 기도가 부족해서 또 정성이 부족해서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그 소망과 꿈,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인 자세를 가지기도 하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것이다. 자,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조금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는 이것을 더 믿고 싶어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어 하죠. 자신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약간 바꾸어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그래야 내 위신도 설 수 있고 내 믿음도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감정에 빠져버립니다.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구질구질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은 이런 좋은 것들을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이거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수단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아빠, 엄마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모릅니다. 아빠, 엄마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냥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보살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그 생각을 버립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이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장해 나가면서 생각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은 사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비전, 그 비전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세뇌되어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요, 세상에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래도 우리 방식으로 해나가려고 그러죠. 우리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시고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고 막으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제쳐두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해나가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집을 짓는 것, 큰 집을 갖는 것, 또 승진하는 것, 또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요,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한 또 여러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비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자꾸 달라달라고 그러지만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힘있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행을 해나가는 그 일 속에 나도 못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대로 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는데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성공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가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살리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이기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또 부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일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굽혀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네 눈에 기뻐하는 자를 내가 쳐서 한번 빼앗으리니 울거나 슬퍼하지 말라. 처음에는 에스겔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인자야, 네 눈에 기뻐하는 자를 내가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울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날 저녁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리고 가셨다는 말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로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도저히 아브라함의 머리로서는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자체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성공,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먼저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본 바에 의하면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부를 추구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를 추구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다 수용을 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이 안전과 부가 보장된 자신의 아버지와 친척 집을요 떠납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롯에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그럽니다.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은 좋은 땅은 롯이 가지고 가고 자신은 척박한 나머지 땅, 그 땅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포기한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난 상태,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부유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고 바울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은 또 정의로운 그 다스림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순종하면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그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었구나, 길이었구나, 그게 이제 편승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호 장로님과 김명희 권사님 이제 노년에 편안하게 손주들 이 엉덩이 두들기면서 재롱 보면서 지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신 겁니다. 가라. 캄보디아로 가라.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이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비전이 이것이라면은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안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 뜨거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나병 환자를 섬기면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천사 같은 목사님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근데 그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동인 동신 두 형제를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손양은 목사님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까? 내가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지만은 이 나병 환자들 이곳에 와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수가 있습니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죠. 장자와 차자였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 아들 장례식 때요 이 손 목사님이 읊었던 본인이 직접 쓰셨던 그 감사 제목 열 가지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요 손양원 목사님이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감사 제목 열 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다 많이 아실 텐데요.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담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손양은 목사님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전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은 처음에는 손양은 목사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아들 살려주십시오. 지금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르는데 두 아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을 그 간절한 목사님의 기도 소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 그리고 그 동생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손양은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그 비전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기 싫은 방향으로 막 일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 가치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향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려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이 되었던 분이 있죠.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이 되었던 분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즉각 다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흠뻑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가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수호천사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베이비시터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응애 그림에는 무조건 찾아오셔서 돌봐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여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도록 우리가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비전 속에 내게 아픔이 타도록 나를 그 비전 속에 넣어주셔서 동력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수용하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분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그랬죠. 창세기에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내 기도 제목만 이대로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걸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정반대의 결과를 주실까?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게 가슴이 아플지 모르지만은 조금 지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순종을 하는 것 거기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는 내 것을 좀 숙이시고 주님의 것을 수용을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